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무려 3년간이나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보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이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본인이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지역이 이 에베소였고 애정을 많이 쏟았던 교회입니다. 이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도 목회자고 저도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목회자가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만약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믿음을 겸한 사랑 또 예수님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 바랄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오랫동안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 정도 복음을 증거하고 도망치듯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도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어져서 그 말씀이 가슴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복음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그 일대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들 와서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죠.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와서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할 때에 자라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읽고 가슴속에 담고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또 집에 돌아가서도 말씀을 펼쳐서 함께 읽고 나누는 과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내 성도들 중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어색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제 나이도 어느덧 중년 이상을 넘어가고 뭔가 묵직한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 잘 못합니다. 그 말은 초신자일 때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하는 말이지 그래서 점잖게 이 표현을 잘 하기가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은 믿기는 하지만 사랑은 좀이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5, 6절에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믿기는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상하게도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이 평가를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표시가 납니다. 뭐가 달라도 분명하게 다른 모습이 나오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설레임이 있습니다. 한미영, 한미영, 한미영. 제가 연애할 때의 그 일기장을 보면은 한 페이지 전체를 그냥 이름만 써두었습니다. 한미영, 한미영. 한 명이 아니라 한미영. 지금의 제 아내의 이름입니다. 근데 왜 그 한 페이지 전체를 한미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득 채웠겠습니까? 그냥 그 이름만 불러도 설레임이 있는 것이죠. 그 이름 속에서 친밀함이 느껴지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름 석자만 불러도 좋은 것입니다. 보고 보아도 또 보고 싶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눈을 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헤어져 있으면은 허전하죠.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선 저는 그런 사랑 옛날에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일 때 했던 그 사랑 지금은 거기에서 더 성숙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무엇인가 달라도 저 사람은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과거의 추억으로만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 구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구구절절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동안의 사도 바울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대제사장에게서 명령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명령에 복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를 지향을 했고 최고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의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만큼 그가 추구하는 것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얻으려고 살아왔던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그렇게 될까 봐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 길을 달려갑니까? 그러다가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도 또 약을 먹어가면서도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면 그제서야 여러분들은 두 발을 쭉 뻗고 단잠을 잘 수가 있을 겁니다. 그제서야 참된 노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제서야 진짜 웃음을 웃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보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밥을 먹어도 그 밥이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 겁니다. 어떤 일 하나하나에 좌우지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좌우지될 겁니다. 그러나 배설물로 여긴다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그때에야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고수들은 힘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다. 격파를 할 때에 몸이 자유롭죠. 부드럽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힘을 그곳에 쏟아붓습니다. 딱 한 곳만 집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지만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는 성도,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딱 이와 같은 모습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은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도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통령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일을 열심히 잘 하겠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맨 밑바닥이 되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은 맨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있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나는 높은 데 찰 줄도 알고 낮은 데 찰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은 데 내리셔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옷이 찢겨지고 착고에 차여서 끌려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사랑 때문에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었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파괴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을 했을 때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저 정건이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늘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저분은 왜 저럴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신 잘못하면 늘 정죄하면서 살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세리나 창리가 지나가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었죠. 나는 저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네, 그날 밤 십자가를 경험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잠도 자지 않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장면 한 장면 범죄했던 그 장면들을 어쩜 그렇게 다 기억을 하시고 보여주시는지 그래서 7시간을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고 난 다음에 저의 가슴에 찾아온 감정은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그 감정 속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고백을 했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숲속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나무들이 흔들릴 때에 이 나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에 반응을 해서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서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조그만 제비꽃 속에 수술과 암술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꽃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보니까 이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서로 찌르면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갑자기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이 가슴을 찌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그만 제가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코가 끼어가지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할 때에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보통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부탁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이때로부터 약 3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스부도 사빌라 에베소 이 7개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평가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겸한 사랑을 부탁을 했던 이 교회,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를 부탁했던 이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네게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까? 바로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단들이 침투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왔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2년 동안 들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비진리라고 하는 기준이 딱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단을 색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논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내면서 이건 틀렸고 이거는 맞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단이고 그래서 내어 쫓아야 되고, 논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보니까 정죄는 자신도 모르게, 정죄는 잘 하는데 그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은 다투고 싸우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쪽 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러나는 양상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드러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저런 곳이냐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늘 언제나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문이 막히거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해답은 늘 언제나 예수님에게 있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비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이 있으신 분이죠. 사랑 그 자체이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품어주셨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이미 불붙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방법을 보면 우리도 그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다 같이 스바냐 3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바라보면서 마음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딱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삭막하고 제 마음이 피폐해져 있고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은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 저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저 사람 사랑하는데 저 잘못된 사랑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고요. 무엇인가 잘못된 소리 하나 들으면은 금방 분노로 바뀌어져 버리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랑은 문제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변화시킵니다. 5학년 자폐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과연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민아, 이 아이 이름이 지민입니다. 일부 예배 때 하필 또 지민이가 와 있어서 위할머니랑 손을 잡고 여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아, 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민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네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날마다 함께해 주신다. 그러니 지민아 하나님 이름 부르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죄를 다 회개해. 그 다음 주에 지민이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안 풀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지민이를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지민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가서 한 번 더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러니 다시 기도해. 그 다음 주에 지민이가 아주 밝은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용서를 해주셨니? 그랬더니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 근데 제가 무슨 꿈을 꿔요? 무슨 꿈 꾸지 않게 해주시고 맛있는 것 먹는 꿈 꾸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민아 입을 벌려라. 입을 벌렸더니 지민 입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넣어주시더래요. 삼켜라. 그래서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는데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자고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민이가 하나님께 하트를 쏘아서 올렸대요. 이렇게. 그때부터 지민이는 무서운 꿈 대신에 즐거운 꿈을 꾸면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 화가 풀리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기뻐서 이 지민이가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축하 선물로 만화 성경 1권을 지민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민이는 목사님만 보면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성경책, 만화 성경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목사님에게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야, 이 아이가 기억력이 탁월하구나. 그래서 만화 성경 2권도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근데 그 표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표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본 순간 지민이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을 합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민이가 집에 가서 계속 그 책을 보면서, 표지를 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놀라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민이는 기어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지민이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면 율동을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율동이 없는 곡은 스스로 율동을 만들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 아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표출할 수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안 달라지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무엇인가 표출되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 그것도 물론 됩니다만은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표출할 수 있는 것, 찬송을 할 때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사랑에 대한 표출입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사랑한다면은 기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안 달라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가까이에 있는 씻자 들어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필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것이든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찌르는 그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항상 답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찬송을 해도 다르고 기도해도 무엇인가 다른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찌르는 것도 다 녹여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주먹을 가지고 때리는 그것도 다 이 안에서 다 녹여낼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사랑의 사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